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추위를 뚫고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뜻밖에도 많은 영적 리더들의 그 영적인 침체가 최고의 영적인 승리 바로 그 다음에 옵니다. 지난장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이 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홀로 싸워 이기셨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엘리야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에 힘입어서 백성들을 명령해서 그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영적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악한 아합 왕의 더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숨이 턱에 차서 부엘세바에 도착한 뒤에는 완전히 탈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피곤하고 탈진됐을 때에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나운 협박 하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합 왕과 850명 우상 선지자들과 담대히 맞섰던 엘리야의 기백은 이세벨의 협박 하나로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큰 힘을 실어줘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악하고 거짓된 사나운 말들이 있는데 말이 너무 사납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를 그냥 침체시켜버립니다.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날 미워한다. 그들이 이제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막 이세벨의 말을 갖다가 계속 엘리야가 큐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도망오면서. 그런데 그 이게 좀 확대 해석인 게 이세벨도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 든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엘리야를 죽이고 싶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괜히 사람 보내가지고 도망가라고 내일 해 떨어질 때까지 죽일게 이렇게 친절히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이세벨의 심리전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여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확 달라진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죽이고 싶어도 지금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간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궁전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오히려 그냥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죽이겠다는 협박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택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이 말에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것을 예상했고 그러면 백성들도 아 엘리야도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아끼려고 도망가는 겁쟁이구나 라고 엘리야에게 대해서 실망하게 될 거라고 딱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계산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많은 경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이 악한 자의 말을 딱 붙잡고 닥친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죽나 보다. 다들 나를 죽이려 하나 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자객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였는데 어느 놈이 이세벨의 자객이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까매 보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사방이 먹구름투성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또 하나의 실수는 거기다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너무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너무 못난 존재라고 자책한 거예요. 아마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과 비교했겠죠. 이런 분들의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못난 종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쓰세요 하고 막 자책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다 힘들면 빌리그램 같은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내가 한경진 목사님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 너무 못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을 쓰십니다. 빌리그램, 한경진 목사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선배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자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도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또 불필요한 또 자책감을 가졌어요. 10절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사역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음처럼 냉정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목회 제대로 한 건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지금 민족의 영적인 답보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순이라도 순장을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 걸 알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났는데 별로 변한 게 없고 나만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막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는 영적 책임자로서 막 벽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죠.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걸 할 뿐이지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 우리 때 추수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는 제가 하는 집회에서 결신하면은 저 때문에 이분이 결신한 줄 알았는데 많은 경우 간증 들어보니까 결신하게 될 때 이분이 옛날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어떤 목사님, 어떤 친구분을 딱 기억하더라고요. 그것이 여기 와서 딱 이제 터진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미션스쿨에서 졸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딱 내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신시켰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미션스쿨 선생님이 10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봤으면 얼마나 보람있어 하셨을까.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이 말씀 꾸러기들을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어.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가 다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한 목사님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부흥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교인이 아무도 안 왔어요. 이 부흥 집회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가는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갖고 돌아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갈등이에요. 한 명도 안 오면 안 하면 되는데 얘가 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뜨거움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더래요. 애가 결신했어요.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를 밝힌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한 대륙으로 바꾼 인물이 그날 밤에 아마 그 목사님은 수십 년 후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한 명의 소년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에 빛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책감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돼버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5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탈진한 엘리야가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돼 있죠.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로뎀나무가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그늘이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 그냥 가시덩굴 나무예요. 그게 잘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너무 탈진하니까 엘리야가 거기 털썩 쓰러져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한참 재웠다가 일어난 다음에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재워요. 자고 일어나서 또 먹은 걸 봐서 점심부터 한 저녁까지 그냥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고 일어나서 먹이고 먹였는데 이 먹인 음식이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 40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거는 고농축 우주인들이 모는 영양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양식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먹이고 엘리야를 쭉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를 다룬 첫 번째 방법은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잘 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모든 걸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뜻밖에도 우리의 정신적 영적 컨디션이 우리의 육체적 컨디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면요. 잘 못 잡니다.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예민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엘리야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그 엘리야가 막 그 아까 10절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다.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그냥 막 감정이 격하고 논리가 없고 언어가 과격하고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원래 이 맑은 샘물이 나오려면 흙탕물이 한참 쏟아져 나와야 맑은 샘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김을 다 빼십니다.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격조 높은 말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다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린애가 밖에서 서름당하고 집에 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면은 아빠 품에 와서 고결한 단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우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다 때려칠 거야? 뭐 한참 이런 말을 한참 쏟아. 아빠기 때문에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쌓였던 두려움, 그 서러움, 외로움, 분노, 짜증, 어둠을 산산히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떠는 자, 오늘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가슴에 있는 모든 불안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쏟아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온갖 두려움과 낙담함과 침체함을 가지고 온 우리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우며 떨며 패닉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인간이 준 사나운 협박을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휴식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